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2장에 펴보세요. 뭐 방문자에게 다시 환영하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뭐 이 교회 목사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와도 돼요. 그리고 외국인이니까 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출애굽기 뭐 2장에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뭐 다 같이 일어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시작하고 너무 천천하니까 뭐 멈춤하고 계속해서 네. 레위의 집에 아멘. 저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살아계시는 하느님이요, 우리와 같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마음 안에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해 열고 우리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말씀을 깊숙이 집어넣어 주세요. 이곳에서 열매를 나누는 것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모세의 어머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이미 두 아이를 가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론이라는 맏딸과 미리엄이라는 딸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에 최근의 법이 하나가 발효되었는데 그것은 사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태어난 산에 아이들은 모두 강물에 던져줘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2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뭐 다 같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멘.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심한 속박과 압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이제 산내 아이를 낳아서 기른 것이 불법입니다. 그곳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는 한 세대 내어 히브리인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겠지요. 히브리인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결코 그런 일은 생길 수 없소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고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은 거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 자녀 정책을 펼쳤습니다. 36년 동안 중국인들에게는 오직 한 명의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만이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자고 일어난 보니 다른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를 통치하는 상황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요셉이 통치하던 때에는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렇자 히브리인들의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전혀 없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년이 오기에 앞서서 지금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년이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결단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믿기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큰 핍박을 경험할 분들도 도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닥칠 고난의 때를 위해 지금 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명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처음에 제가 말했던 그 어머니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괜찮은 두 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태어난 이 산의 아이를 강에 던져 죽이지 않고 키우려 한다면 그녀는 가족들 전체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온 가족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저는 걱정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보면 처음도 정확한 상황 추정이 가능합니다. 갓 태어난 모세를 죽음에서 보호하려는 어머니 요게벳의 결단은 가족 전체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 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저는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 앞에 설교할 때는 언제나 조금 두려워요. 그렇지만 한국말로 굉장히 두려워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 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속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아이가 특이한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세의 부모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세를 숨겼습니다. 여기 부모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또한 우리는 미리암이 모세를 살리는 일과 관련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숨겼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녀가 그런 결단을 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녀와 뜻을 같이 하도록 하셨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 모두의 목숨이 딸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느 때라도 가족 중 누군가가 그 아기를 강에 던져버릴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가족 모두는 안전하게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속 달 동안 숨겼습니다. 우는 아기를 어떻게 속 달 동안 숨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아기 계시는 분 있어요? 오, 예. 주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복을 주셔서 저에겐 5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아기를 숨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요게벳이 그 아기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속 달이 지났을 때 요게벳은 더 이상 그 아기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모세를 위해 갈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요게벳이 기도하며 성경을 공부했으리라 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성경 창세기 6장에 보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그 안박을 욕청으로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요게벳은 성전 천관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게벳이 이 톨레데트이라 불리는 몇몇 두루마리 책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도 돼요? 예예. 여기 몇시 톨레도트 뭐 히브로 톨레도트시 도시라 불리는 몇몇 두루마리 책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두루마리 책은 없을 것이고 그저 세대를 이어 성경의 부분들이 암기되고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하지요. 창세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1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부분이 톨레도트들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아무튼 요게벳은 노아의 이야기를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요게벳이 알고 있던 성경 기록 꼭 하나님의 말씀이 요게벳에게 빛을 비춰서 모세를 구할 방주를 만들도록 해주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요게벳은 기도했을 것이고 모세가 곧 탁질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방주를 짓도록 주님의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아기를 방주 안에 눕히고는 강가에 푸들 사이에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미리암에게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사실 요게벳은 자기의 아기를 그저 방주 안에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 아이를 하느님의 손 안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살면서 자기 자녀들을 요게벳이 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해야 하는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부모에게는 그 순간이 다른 부모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주님께 맡기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 강으로 왔습니다. 그녀가 방주를 발견하고는 자기 신녀를 시켜 그걸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 상자를 열자 아기 모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파라오의 딸은 아기에 대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파라오의 딸은 히브리인의 산내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기를 보자마자 그 아기가 히브리인 아기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불쌍한 아기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해야 돼요? 아멘. 그 순간 한 여자아이가 다가와 제가 그 아이를 위해 젖을 줄 수 있는 히브리인 유모를 불어올까요? 라고 당돌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확신하건대 파라오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는 참으로 확신하건대 파라오의 딸이 그 여자 아이가 어떤 식으로든 그 아이가 그렇지만 그 아기 모세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챌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 어린 히브리 소녀 아이가 즉 속에서 자기가 좋은 유머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좀 억지스럽죠. 맞아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 이것입니다. 요게 벳이 모세를 주님 손에 맡겼을 때 주님께서는 모세를 요게벳에게 되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자기 아들 모세를 지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면서 돈도 받았습니다. 훌륭하죠? 요게벳은 일정 시점까지 모세를 데리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좌로 살기 위해 왕궁으로 떠나기 전에 모세에게 유대인이 누구이며 유대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 두 가지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가 마당히 갈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장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으로 가서 이집트의 왕좌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모세는 그의 부모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모세는 파라오의 군대 대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이티오피아인을 죽이는 일에 연관되었습니다. 파라 폴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 2권 10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에 나오는 이집트인이 모세의 손에 의해 죽는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후 40년 동안 모세는 법을 피해 도망다니는 지명수배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의 가족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걸었을지요. 그런데 과연 그 결과가 이것이란 말입니까? 40년간 모세는 모두에게 실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 중 누군가가 하느님의 뜻에서 떠나 있는 순간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한 소망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각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각 사람은 개별적으로 하느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 여러분이 꿈꾸는 것보다 훨씬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먼저는 여러분께서 하느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파레오의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모세를 보호한 것은 믿음의 행위였고 하느님께 대한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그저 자기 아이 하나 살리려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게벳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진실한 행위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진실한 행위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유명한 사람도 위대한 용사도 학자도 정치인도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닙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자신과 가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행위에서 나온 순종을 주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총 다섯 권의 책 모세오경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열 가지의 재앙도 출애굽도 홍해도 녹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기타 많은 것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하느님의 신뢰해서 이 모든 것을 나왔어요.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믿으면 순종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어머니의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에서 비슷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안에 쓰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 써주세요. 성경 앞에서 세무엘 기하 14장 14절 말씀입니다. 태하 19장 7절 사도행전 10장 34절 로마서 2장 11절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에 말하면 중요해요. 그렇죠? 두 번에 말하면 또 중요해요.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떻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하느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하느님은 편치 않으신다고 가르칩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하느님이 편치 않아요. 언제나 비슷해요. 같습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느님께 대한 참된 믿음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혹은 여호수아와 다니엘과 다윗 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참된 믿음의 가장 작은 행위조차도 하나님은 놀랍게 복주시고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모든 말씀은 오직 자기 믿음과 신뢰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로우신 기준에 마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죽음이란 뭘까요? 죽음은 인간이 심판자시인 하나님과 만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심판자시인 하느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로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돋비지 못한 채로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우리는 지옥이라 불리는 고통의 장소에 가도록 하느님의 영원한 심판에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이라 불리는 장소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43절부터 45절까지에서도 예수님은 지옥을 영원히 불타는 고통의 장소로 묘사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계속 구스로 올라가서 첫 번째 할아버지인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위로운 기준을 위반했고 그로 인해 죄와 사망이 모든 피조물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천성적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기준에 못 맞히는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지옥에 가도록 정죄를 받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줘야 하고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신 하느님이십니다. 네, 아멘 말하도 돼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권능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란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인과 악에 대한 본성적 사랑으로부터 돌이켜서 참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께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기만 하며 그분께서는 모든 불의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태어난다는 죄송합니다. 이것을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을 통해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하느님의 심판을 피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이 다가오는 하느님의 심판을 피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단 다시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천연적인 본성을 코스로 싸우는 새로운 본성 하나가 여러분 안에 또 생기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의 전신 갑주 이야기로 돌아갈 때가 되었네요. 일단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대적이 셋이 생깁니다. 이 족들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도 늘 존재해 왔지만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면 굉장히 화발하게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맞는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육체와 그리고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이 전투를 위해서 여러분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 나오는 하느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영적 전쟁 거의 됐어요. 위로 받겠어요. 이 영적 전쟁을 위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갑옷에 대해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다시 태어나지 못하셨다면 다시 말해서 아직 구원 받지 못하셨다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이키시고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안으로 돌아가시고 오늘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 준비하고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참되고 진실한 믿음을 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고 부탁드립니다.